지난 시간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돔의 죄악상인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를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보았고 그들에게 불법과 죄를 저지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9절 말씀에서 자신들의 범죄를 막으려 한 롯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죄인들의 속성과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제받기를 싫어하며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자신들의 뜻과 계획에 반하는 자들을 적대시하며 차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잔인한 짓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원죄를 지닌 인간의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집으로 롯을 데리고 들어온 두 천사는 다음 계획을 실행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롯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내신 사명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소돔성의 멸망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임박한 재난에 대한 내용을 롯에게 경고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 친척들 모두를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묻고 있습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성읍의 죄악으로 인해서 피지배층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곳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 내용을 전해줍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상은 현재 지금 시점에서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은 과거에서부터 범죄를 행해왔으며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도 이들은 심판을 당하기에 합당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어에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를 두 번, 세 번 반복할수록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매우 임박하였고 대단히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 자들은 장인이 조급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농담으로 알아듣고 비웃고 있습니다. 롯의 단호한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장인의 말을 비웃으며 심지어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큰 성읍이 소돔이 과연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노아의 홍수 때를 연상시킵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며 향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의 태도는 이 소돔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소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들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선지서를 통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멸망 직전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상황도 대단히 비슷하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 분별력과 이 구분하는 그 방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고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탐내었으며 백성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율법과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이익을 탐하며 또 음란함에 빠져들었으며 또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서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당할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소돔 사람들에 비해서 롯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의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롯의 의로움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물어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전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천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때 처음으로 천사의 존재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소돔이 멸망당할 때에 롯의 가족들이 함께 있다가 멸망당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죄악으로 인하여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잠시도 더 기다릴 수 없기에 롯에게 서두르며 관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롯은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만 빠져나와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대단히 당황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 토지와 재물과 모든 명예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생명과 생존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했던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경향성들이 모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고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노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텐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진로의 그런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이 노력했던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임박한 진노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소돔의 심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멸망할 세상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천사들은 롯과 그의 처와 롯의 두 딸들의 손을 잡고 강권적으로 그들을 성 밖으로 인도해 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이자 강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롯은 하나님의 구원 손길 앞에서 머뭇거리며 지체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강권적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에서 강제로 이끌어내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소돔과 함께 유황불 속에 매몰되어서 심판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이루어내거나 하나님과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결코 자신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천사의 명령이 17절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소돔에서 도망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망친 후가 아니라 도망치는 그 순간이 곧 생명을 보존하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먼저 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뒤따라오는 우리의 책임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천사의 명령 중에 히브리어로 부정어 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회적인 금지를 나타낸 것이죠. 이것을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명령을 어기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이 그곳에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금지 명령과 한 가지의 지켜야 할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은 주의를 집중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돔에 대한 모든 미련을 내어버리고 생명의 주의를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요단 골짜기에 비옥한 둥근 지역에 서 있지 말라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들판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라고 지켜야 할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천사들에게 산에까지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을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이 요청하는 것은 바로 작은 성읍에 대피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대단히 그럴듯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작다라는 사실을 부각하여서 자기 자신의 제안이 두 천사에게 욕심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소한 그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척박한 산이 아니라 소돔의 들판, 살기 좋은 소돔의 들판에 머물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도망가라고 명령하는데 여전히 롯의 마음은 소돔이 주는 풍요에 마음을 두고 그 인근에 남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습이죠. 롯은 도망가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테니 나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 제가 한 가지를 지키겠으니까 한 가지를 제 요청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give and take의 요청과 동일한 것이죠. 참으로 가소로운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엄미하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자의 제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롯은 후에 심판의 엄중함을 목도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다음에 산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길은 언제나 최선의 길이며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요청으로 인한 타협의 대상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꾸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보통 구라파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존경한다고 합니다. 북미에 있는 사람들은 개신교 성도들이 아니라 카톨릭 신자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뒷전이고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이 앞서면서 사회적인 기득권과 권력에 동화되어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기독교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형교회들이 긍정의 힘과 포지티브 씽킹을 강조할 때 많은 교인들이 대형교회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수많은 시민들은 불교에 기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약 불교 인구가 약 300만 명의 인구에서 2,500만 명이 믿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새롭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뒷전이 되고 교회의 조직과 권력과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외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후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척경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이 자주 등장했죠. 욥의 인생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요셉의 인생 어떻습니까? 그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배 밑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로 밀려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셔서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조상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이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먼저 앞서는 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들은 롯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작은 성읍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기적인 이 롯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내 소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얼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내 소원을 들었다라는 그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연약한 롯에 배려하고 롯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하나님은 이 이기적인 신앙과 같은 이 내용도 응답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어린아이의 간구조차도 이것이 합당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때로는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심판의 영역 또한 롯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롯이 거주할 수 있는 이 작은 성을 이 심판에서 제외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롯이 그 성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는 모습 역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연약한 믿음의 대상을 끝까지 이해해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성의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알입니다. 롯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 아침에 해가 뜹니다. 이 날은 이전에 있던 매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날, 심판을 피한 새로운 날을 롯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유황과 불이 떨어집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임을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은 이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소돔의 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최후의 심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진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 지역에 실제로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역청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하죠. 불심판으로 인해서 지층에 침강과 함몰이 발생해서 약 수면보다 392m 더 낮은 죽음의 바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도시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기초 자체가 흔들리고 사라지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가 그렇게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소금 기둥이 되는 참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생각하여 바라보다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마지못해 롯의 뒤를 따라가다가 뭘 한 거죠? 소돔에 대한 자신이 살았던 도시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뒤를 향하여 집중하여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때 곧 자기 생명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죠. 비유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알레고리한 해석으로 이 성경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그 원래 본래적인 가르침과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교주를 숭배하게 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숭배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세를 확장시키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부터 이제 장면이 소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에 그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남의 일로 취급하지 않고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진지한 영혼을 향한 관심은 타인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땅히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이 지녀야 될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심판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바른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시점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면하였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자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되는 말씀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색이다, 조각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마음에 조각하고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중에도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의 관심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과 그 인생을 주목하여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자녀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은 결코 자신의 의와 공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간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롯은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삶을 의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복된 한 주를 보내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